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고, 오늘은 조직신학 27째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이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결과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통치하시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빈 무덤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친구들이 그분의 몸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그와 같은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분의 몸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그분의 원수들은 이 군사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래서 자기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이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기록은 완벽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자들의 삶에서 부활 이전과 그 다음에 부활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에 예수님 보는 데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사람의 말 듣는 거하고 도대체 어느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그거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눈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동역자 사도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 가서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을 업신여기려고 하고 친절하게 대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 다 사르도록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간청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직접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의 몸을 훔쳐간 거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뭐 서기관, 율법학자,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하던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증언을 가서 보면 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장 큰 원수들, 이 사람들조차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이 이제 하나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는데 부활 사건 이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는 날짜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저기 얘가 이제 예를 하나 이제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다가 인질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한 90일 동안 이제 그 인질들이 이끄는 그런 뭐 지하 감옥이나 뭐 이런 데 있다가 겨우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갖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예배 날짜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무슨 극적인 일이 발생을 해서 일요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월요일 날 예배 드리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유대인들에게 생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과거에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안식일 토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1500년 동안 하댔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부터는 갑자기 유대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모든 절차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으면 예배 드리는 날짜 1500년 동안 지키던 그 날짜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을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그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게 등장을 했는데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 그 몇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이거 별거 없는 그런 무리인가 보다 하고 로마 제국이 신경을 안 쓰댔는데 한 50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로마 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쯤 지나니까 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 안에 타락한 그런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래서 이들과 결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로마 제국을 치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기독교의 세력이 이제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이제 부활하셔서 토요일날 밤에 부활하셔서 주일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한 그 주일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자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낙심한 채 엠마오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던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다락방에 있던 열 제자에게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일 동안에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도마와 열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하러 이제 다시 나가게 된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일곱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일곱 제자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와 같은 몸을 보여주시고 또 물고기도 드시고 하시면서 직접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 이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고린도전서 15장 또 6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예수님을 봤던 그 500여 형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까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리브산에서 열한 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신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기록은 완벽하게 이게 딱 들어맞아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느냐. 첫째,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의 보증이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거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들 가서 보시면 특별히 1장 20절 21절 그 다음에 2장 5절 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우리의 권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의 보증이 된다고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부활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권면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그만치 58절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 이후에 맨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이 부활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활할 것이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수고로 인해서 우리의 그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을 해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이후에 수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나게 많은 그와 같은 그 부활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다음에 43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입고, 또 43절에 있는 것처럼 권능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그런 몸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적합한 그와 같은 몸을 받아요. 그 몸을 내추럴 바디, 그래서 본성에 속한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이 본성에 속한 몸, 여기에 속한 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그와 같은 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몸은 본성에 속한 이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라고요? 영에 속한 몸, 영적인 몸.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몸, 그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 자신과 관련해서 볼 때 첫째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이 사망을 예수님이 패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입증해 보이셨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큰 이름을 받는, 그와 같이 높임을 받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5장 30, 3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교회에 머리가 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날을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귀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운명에 이제 처하게 됐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한 6천 년 동안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할 거 없이 하여튼 마귀가 이 사람들 위협해 갖고 이 죽음의 이 권세 아래로 다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가 더 이상 그와 같은 권세를 부릴 수 없도록, 그래서 마귀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이 되도록 결정타를 먹인 이와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주의 날, 주일 이렇게 이제 지키면서 모든 그 예배하는 그런 날이 이날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의미하는 것,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는 침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물속에서 침례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내가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시 부활하는 그 일이 그림을 통해서 침례라고 하는 시청각적인 그런 그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와 같은 표시는 이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물 속에서 다시 나오는 이 침례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 다음에 명백하게 표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이 끝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세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해서도 다윗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이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맨 아래, 더 아래에 있는 그 아래 부분들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그 위에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교회에 많은 선물들을 줬다 그랬어요. 그 선물들 가운데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나 교사에게 라는 그런 은사,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도 주고 목사도 주고 교사도 주고 다 뭘 선물로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 다윗에 의해서 예언이 돼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 62절, 16장 28절, 20장 17절 등에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땅에 사시다가 분리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마가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장소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올리브산이다. 올리브산 바로 그냥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게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가랴서 14장 4절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디에 강림하세요? 그분의 발이 어디에 닿아요? 올리브산에 닿는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시대에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 올리브산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제 셋째 하늘에 계세요.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하늘나라라고 얘기해도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셋째 하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그 셋째 하늘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첫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9절, 히브리서 8장 1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가서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있는 거. 근데 그때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네, 서 계신 걸 봤어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 서 계세요. 이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도 이 장소를 봤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현재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로 먼저 달려가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 20절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여기 있는 건 하늘에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앞서 달려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이미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구자가 됐다는 거예요. 선구자가 되셨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게 계시고, 또 에베소 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적인 선물들,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서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 뭐 여러 곳에서 목사가 필요하다 해서 목사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게 그냥 연락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목사 제조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목사를 막 제조해서 여기 가지시오 저기 가지시오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든 복음전도자든 교사든 여기 나오는 그런 교사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와 더불어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생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곳곳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교회에 필요한 그런 선물들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보내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첫째는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가서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그 우리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31절에서 32절 가서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인이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가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중보자로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변호자로서 기도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그 죄들,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의 죄들로 인해서 변호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꾸준히 기도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구원받기 위한 단번 속죄받기 위한 죄가 아니에요. 죄들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앞뒤 문맥상 성화의 개념의 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들을 짓는데 그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 1절에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로서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이제 하시느냐,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5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40일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열흘 동안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열흘이 딱 지나니까 오순절날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예루살렘에 임하게 돼.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강림이다. 그 얘기죠.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시게 그렇게 하겠다. 그 또 다른 위로자가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군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셨다. 또 계시록 1장 1절 10절 1장 10절에서부터 3장 22절 가서 보시면 일곱 교회에 보낸 이와 같은 그 서신의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 일곱 교회, 여러 형태, 여러 모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그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2에서 13절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분의 원수들이 이 하나님의 발받침이 돼서 발받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앉아서 기다리신다. 그 우리말로는 발받침 그랬는데 개역성경에 발등상으로 돼 있어요. 발등상이 될 때까지. 맞죠? 발등상. 발받침 뭐냐?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왕과 왕이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다가 한 왕이 지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왕을 끌어다가 이 이긴 왕이 자기의 왕좌에 딱 앉고는 이 사람을 철퍼덕하고 끌어엎혀갖고 완전히 엎드려 뻗치게 해서 그 위에다가 발을 딱 놓고 이렇게 앉으면 그러면 이건 꼼짝 못하고 죽는 게 되는 거지. 이게 발받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받침으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앉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신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사역이 다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은 그 다음 장 그림을 가서 보시면 재림은 7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3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첫 부분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시고 맨 마지막에는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시거든요. 예수님의 재림도 7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는 사람들 거의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공중에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공중 강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두 단계는 휴거와 강림이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성령 강림 이후부터 드디어 뭐가 이 땅에 존재하게 돼요? 교회가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가 쭉 존재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 잔치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하려면 신부가 있어야 혼인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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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지다가 맨 마지막에는 완전히 더해지는 그 순간이 있겠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이 순간이 이제 생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차게 돼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제는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그 신부와 더불어 혼인잔치를 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부를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 맞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어서 지금 몸이 묻혀있는 뭐 사도 바울이니 베드로니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지금 무덤에 지금 몸이 썩어서 거의 아무것도 안 남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 여기 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렇죠? 영과 그 다음에 혼과 어떤 중간 단계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이게 딱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영과 혼과 이 살아서 부활한 이 몸이 딱 결합이 되면 그 순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영과 그 다음에 육과 그 다음에 혼이 영화롭게, 그래서 몸이 영화롭게 변하면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를 우리가 휴거 부활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 부활이 돼서 신부가 올라가게 되면 신부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제 거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가 믿은 이후에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일일이 회개 보고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보상의 심판을 다 받게 되고, 그 보상의 심판이 다 이제 끝나게 되면 드디어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혼인 만찬이 이제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신부를 데리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다. 이 지상 강림이 올리브산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는 저 7년 동안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그 심판과 보상과 그 다음에 혼인 잔치와 혼인 만찬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 이 자들을 출연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심판이 대환란의 그와 같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를 끝까지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가 있고 하나는 신자가 있어요. 그 신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방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 올리브산에서 강림하신 이후에 거기 예루살렘의 왕좌를 피고 모든 이방민족들을 데려다가 양민족과 그 다음에 이 염소민족으로 갈라서 염소민족에 속한 자들은 다 영영이 불타는 지옥 불못으로, 불속으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이 환란기를 통과한 그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던 그와 같은 양민족들, 이 사람들이 살아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그 왕국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될 때,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게 될 때 땅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완전히 섬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방민족들을 갈라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라는 건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두 가지 주제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왕국과 교회예요. 왕국. 에덴 동산을 세우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게 뭐예요? 그게 왕국이에요. 왕국. 근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이 적어도 한 6천년 이상 그 일이 연기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시고자 했던 그 일, 완벽한 것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천년 동안 하시는 그때가 천년 왕국의 때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인 주제가 천년 왕국, 왕국,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고, 특별히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대언서의 핵심 주제를 들어라, 그건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건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도 하늘의 왕국, 예, 천년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국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다시는 결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면서 그 왕국이 연기가 됐고, 예, 그래서 재림의 때에는 온 이스라엘 믿음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이 메시아가 재림을 하면서 구약시대에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모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는 구약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다윗과 시편 기자들이 이 천년왕국 통치를 예언했고 이사야에서 9장, 24장, 32장, 52장, 예,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65장, 이사야에서 66장 다 천년왕국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미가서 4장, 미가서 5장, 예, 여러분 요엘서 우리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 이 천년왕국의 도래, 주의 날의 도래, 예, 특별히 예, 요엘서 3장 가서 보시면은 왕국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양과 그 다음에 염소 민족에 대한 그런 심판이 요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예, 거기에 분명히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예, 무슨 왕국이 있어요?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돌 왕국이 세워지죠. 이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돌이 떠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신상을 완전히 예, 파멸시키고 예, 그래서 돌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이 나오게 돼. 이때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그때다.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때다. 예,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예, 다니엘서 9장, 예, 다니엘서 12장 이런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 계속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이 바로 왕국을 이루는 그런 일이다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왕국을 세우러 왔다, 이스라엘의 왕국을 주러 왔다,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이 사도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왕국을 이제야말로 이제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 얘기하죠. 왕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 역시 왕국의 이 천년 왕국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사도행전 3장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렇게만 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이분은 이미 대언자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알려진 분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분이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 이때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다. 로마서 15장 11절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너무나 중요한 그와 같은 성경의 핵심 주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게 왕국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밟고 서 있는 이 땅,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루실 일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거다. 이것이 천년 동안 건설이 돼서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시고자 한 그런 모든 일이 완전히 완수가 되면 그러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끝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73쪽에 있는 만물의 회복 그 그림을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천년 왕국의 땅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새 예루살렘은 저 위에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땅을 정화시킨다고, 불로 정화시킨다 그랬어요. 이 불로 정화시킨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루살렘이 저 하늘에서 밑으로 이게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달이나 아니면 어떤 인공위성처럼 같이 돌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저 이스라엘이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고 바로 그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1년에 한 차례든 하여튼 정해진 때에 장막절을 지키러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고 스가랴서 14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고 저주하겠다. 또 이 천년왕국의 때에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모두 해요. 짐승도 갖다 희생예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인들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무슨 희생이 또 필요하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한다 그러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희생예물도 드린다고 이 에스겔서 40에서 48장 얘기하고 말라기 3장에서 레위 사람들 얘기하고 다 얘기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있어야 될까? 있는 건 사실이니까 왜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주의 만찬 행하시죠?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한 걸 기념하면서 지금 지키죠? 맞습니까?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일을 지금은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걸 기념하고 있고, 아시겠죠? 천년왕국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짐승을 드리면서 그 짐승을 드리는 걸 통해서 뭐를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죄의 속죄를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구약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근거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구약 시대에는 예표로 드려진 거고 천년왕국의 시대에는 기념으로 드려지는 거다. 이렇게 성경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